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공식 트위터에 우크라이나의 회복력과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협력을 논의할 것이며 이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할 것이고 수많은 양자회담들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를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뒤 몇 시간의 일정을 끝내고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약 20억 달러의 안보 지원이라는 중대한 새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패트리엇 방공체계가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기관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야만적 공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 국민을 방어하는 중요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처음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22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주변 보안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미 CNN 방송과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21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자포리자 원전은 주변 지역에서 계속되는 폭격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크렘린궁은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그로시 사무총장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고위 외교관은 푸틴 대통령과 그로시 사무총장이 22일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공격으로 원자로 2기가 손상되자 폭격의 배후가 누구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러시아의 대통령을 지낸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에 시 주석과의 회동과 양국 관리들 간의 만남 등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양측 집권당 간의 경제, 산업 생산을 포함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어서의 양자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또 우크라이나 분쟁을 포함한 국제 문제들도 논의했다면서 회담은 유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도 시 주석이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에서 메드베데프 부의장과 회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중국은 일관되게 사안의 시비곡직에 미쳐 입장과 정책을 결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적극적 평화회담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이란에 러시아에 대한 군사지원과 시위대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어제 요르단에서 열린 지역회의에서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날 회담이 이란과 EU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특히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해 이란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아미르 압둘라히안 장관은 서방 강대국들이 핵합의 복원을 위해 건설적 접근을 택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합의 당사국들이 필요한 정치적 결정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호주와 중국이 오늘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무역과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만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양국은 무역과 경제문제, 기후변화, 국방과 역내 국제문제에 대해 대화를 개시하거나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동성명은 밝혔습니다. 웡 장관은 회담에서 양국이 의견 차이를 현명하게 헤쳐나간다면 관계를 성장시키고 양국의 국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중국과 호주는 역사적 불만과 근본적 이해 충돌이 없으며 상호 필요로 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하고 또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시 주석이 이날 양국 간 수교 50주년을 맞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게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 노력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이뤄졌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며 이를 강행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영내 동맹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일본 외교 당국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과 관련해 치밀한 대북 정보 수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최고는 영하 17도에서 영하 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에서는 1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무력 도발이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가 될 것이라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기 개발을 중단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등을 거듭 규탄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정상각도 시험 발사를 시사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며 북한은 ICBM 발사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believe that the DPRK is poised to undertake additional provocations. The DPRK
이어 우리는 7차 핵실험 가능성도 테이블 위에 있다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몇 달 동안 핵실험을 위한 모든 기술적 준비가 끝났으며 핵실험을 강행할지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결정만 남아있다고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상각도의 ICBM 시험 발사이든 핵실험이든 그건 미국이 특별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중대하고 위험하며 심상치 않은 긴장 고조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20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고각 발사만으로는 북한의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 아니겠는가라며 정상각도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앞선 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했다면서 물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response to the DPRK's prior ICBM launches, we've worked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이어 우리가 철통 같은 안보를 확약한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충분한 방위와 억제 역량을 확실히 하는 중에도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추가 조치를 부과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의 메시지는 그러한 도발이 위험하고 불안정하며 불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특히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여러 번 분명히 했을 땐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But our message continues to be that these provocations are dangerous. They're destabilizing.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원칙적인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도발 중단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에 관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을 촉구한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ICBM 정상각도 발사 경고에 대한 BOA의 이메일 질의에 우리는 불법적이고 영내와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2021년 1월 김정은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밝힌 무기개발 5개년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021년 9월 이후 북한은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전술 핵무기용 탄도미사일, ICBM, 신형 전략무기용 고체연료 엔진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실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러한 무기체계의 시험과 진전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며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 정도에 따라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잘 조율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불법 유류를 왜 막지 못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 대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중국,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govern this, the international aspect of this sanctions regime.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북 제재의 국제적 측면을 다룬 유엔 안보리 결의는 안보리에 의해 채택됐고 이는 몇 년 전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각각의 결의에 찬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안보리 2개 이사국이 스스로 한 약속, 즉 스스로 만든 안보리 결의를 지키지 않고 안타깝게도 북한의 숨쉴 공간을 주기로 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영내 동맹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벌이는 다양한 연합훈련이 적들에게 억제력을 증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잠재적 도발 행위를 감시하고 억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영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 4월까지 군사 정찰 위성 개발을 완성할 것이라는 북한의 최근 발표가 실현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I will say that this does demonstrate once again the importance that the space domain plays in the current
라이더 대변인은 또 북한의 관련 발표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우주 영역이 맡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밝혔다고 19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그러면서 내년 4월까지 군사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미한 해군 특수전부대 네이비실의 연합훈련이 북한의 도발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상호 운용성 보장을 위해 고안된 여러 능력에 대해 한국 측과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So as you know, Janie, we conduct a variety of exercises with our South Korean counterparts on a variety of
그러면서 이런 훈련들은 영내 파트너들에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물론 영내의 잠재적인 공격자들에게 우리가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미 공군이 최근 오작동으로 비상 착륙했던 B-2 스텔스 폭격기 20대 전체 비행을 중단한다는 전날의 결정이 잠재적으로 영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과의 충돌 상황에서 B-2 전략 폭격기가 출동을 못하면 미국의 대응이 취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인데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은 B-2 외에도 B-52와 F-22, F-35 등 최고 성능을 갖춘 최첨단 전투기들이 있다며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Now, and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se aircraft, whether it's B-2s, B-52s, F-22s, F-35s, these are high-tech advanced aircraft.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위협에 맞서는데 가용한 항공기와 함정, 지상군들이 있을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취약점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 공군 제509 폭격 비행단은 B-2 스텔스 폭격기 한 대가 지난 10일 오작동으로 비상 착륙한 이후 안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기간 B-2 폭격기 20대 전체의 비행을 중단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B-2 전투기는 B-52H, B-1B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로 적국의 대공 방어망을 침투하도록 설계된 최첨단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영내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지난 7월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순환 배치된 바 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최근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잠재적인 무기 계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일본의 안보 전략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So, as you know, as a matter of policy, we're not going to comment on potential defense sales or transfers until
일본의 국가 안보 전략과 현대화 노력은 미일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향후 5년간 방위비를 현 수준의 2배로 늘리는 것을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려해 보다 실전적인 연습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를 내년 미한연합연습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이정섭 장관 주관으로 올해 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 중점 과제를 밝혔습니다. 또 내년 전반기에 쌍용 연합 상륙 훈련 등 20여 개 훈련을 과거 독수리 연습 수준으로 집중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2018년을 끝으로 문재인 전임 정부에서 중단된 독수리 연습이 내년부터 사실상 5년 만에 부활하는 셈입니다. 독수리 연습은 지난 61년 시작돼 48년간 실시된 미한 연합 전력의 대표적인 야외 기동 훈련이었습니다. 일본 외교 당국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과 관련해 치밀한 대북 정보 수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역대 최다 미사일 발사는 일본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미국,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감시하는데 계속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미 일본 대사관은 20일 반격 능력을 명시한 일본의 국가 안보 전략 개정에 대한 북한 외무성의 비난 담화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지난 16일 일본이 국가안보 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에 반격 능력을 명시한 것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영역을 타격하기 위한 선제 공격 능력, 침략 노선의 공식화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분명 잘못되고 너무도 위험한 선택을 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미 일본 대사관은 우리는 군사적 진전 상황을 포함해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비난 담화를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대사관은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방식으로 탄도미사일을 거듭 발사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일본의 안보는 물론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비판하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각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 등이 포함된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서에서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을 고려할 때 기존 미사일 방어망만으로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억지력 차원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하고 방위비를 향후 5년 뒤인 2027년도에는 국내 총 생산의 2%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이 같은 방위력 강화의 배경으로 중국의 군비 확장과 타이완 주변에서의 군사활동,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과의 군사협력 강화 등 주변 안보 환경의 악화를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선 미사일 관련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북한의 군사활동은 일본의 국가안보에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를 시사한 가운데 북한이 이를 실제로 강행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ICBM 역량이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일정 부분 갖췄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20일 VOA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정상각도 발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영내 안보가 불붙듯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해 다른 나라 상공을 통과한다면 이미 고조된 영내 긴장이 불붙듯 높아지고 미국과 동맹들의 강력한 대응이 따를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특히 미국과 동맹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다시 추진하는 한편 미국 전략 자산의 역내 순환 배치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t will cause the US and its allies to respond not only in another attempt at the UN Security Council, but likely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가졌는지를 검증하려면 정상각도로 발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곧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각발사로만 ICBM 시험했던 북한이 정상각도로 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미한정책국장은 북한이 태평양 쪽으로 정상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고와 실패로 인해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 부담과 이에 대한 상당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f the North Koreans actually conduct a test that involves damage to life or property far from North Korean shores, I do believe
스나이더 국장은 미사일 시험으로 북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일어날 경우 매우 강력한 정치적 대응이 따를 것이라며 북한이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을 이어갈 것이라며 여기에는 ICBM 화성 17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과 한국 등은 강력한 규탄, 무력 과시 강화, 추가 제재 등 예상 가능한 선에서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ICBM을 고각이 아닌 정상각도로 발사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면 북한 미사일 전력에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북 관계에도 큰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대기권 밖으로 나간 미사일이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열과 압력을 견디고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날아갈 역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ICBM의 핵심 기술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의 마사오 달그렌 연구원은 ICBM의 정상각도 발사는 최소 운동에너지로 최대 사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궤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실제 군사적 충돌 때 사용되는 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f North Korea fired an ICBM on what's called a minimum energy trajectory, that is a trajectory that would be used.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궤적의 발사를 통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재진입체가 대기권 진입에 성공한 것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매우 중대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핵탄두 손상 없는 ICBM 대기권 재진입 여부가 미북 관계에서도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We will be in a new position with respect to ou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we will have some very important revelations about what North Korea can and cannot do.
북한이 이런 능력을 입증할 경우 북한 위협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크게 변화시킬 중대하고 골치 아픈 진전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실제로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한 적은 없지만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부차관보는 자신을 비롯해 일부 전문가들은 미사일 설계를 고려할 때 북한 ICBM이 손상되지 않고 대기권에 무사히 재진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경우 미사일의 타격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ICBM 탄두보를 뾰족하게 설계했고 이 경우 대기권 재진입 성공이 어렵지만 북한은 정밀도보다 대기권 재진입 성공률이 높은 모양으로 탄두보를 설계했다는 설명입니다.
Something that is large and has a very blunt shape, a blunt nose. And so when that flies, it tends to wobble and even tumble.
벤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 ICBM의 탄두부는 크고 뭉툭하다며 이런 경우 날아갈 때 궤적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확도를 극대화할 수는 없지만 대기권 재진입엔 훨씬 용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도 탄두부 하중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재진입은 매우 간단한 기술이라며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It only becomes highly complicated if you have mass restrictions. You want to have very small warheads and lots of them on your ICBM.
실러 박사는 탄두부를 소형화하고 다탄두 재진입체를 장착할 때 재진입 기술이 매우 복잡해지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다탄두 재진입체를 10개 장착할 경우 열을 견디며 탄두를 보호하는 고성능 체계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ICBM 탄두부가 훨씬 단순하게 설계됐기 때문에 재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올해 군사적 성과를 부각하며 핵 선제 사용을 확인한 데 대해서는 한반도상의 핵 충돌의 위험을 높이고 오히려 북한의 안보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새로운 핵 무력 정책을 통해 핵무기 선제 사용 쪽으로 더욱 기울어진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오판 가능성을 높인다고 우려했습니다.
The danger is that either side, the U.S. and its allies or North Korea, could misinterpret actions as indicating imminent military hostilities.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북한 모두 군사적 적대 행위가 임박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행동에 나섬으로써 결국 상대방의 대응을 촉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양측 모두 핵 선제 공격 계획을 보유했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증진된 핵 역량을 사용할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핵 충돌이 벌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 선제 공격을 강조할수록 스스로의 안보를 취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its partners are not going to sit idly by while North Korea develops an arsenal.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을 통한 선제 공격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천명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파트너들이 그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미국과 파트너의 역량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과 새로운 핵 전략은 북한 정권을 미국과 동맹의 공격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예년 같으면 연말 결산에 집중하며 도발을 자제했던 12월인데도 올해는 노골적인 도발과 위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기 개발 시간표에 따라 주요 시험들을 진행하면서 연말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15일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의 고출력 고체연료 로켓 엔진 시험을 진행하고 사흘 뒤인 18일엔 같은 장소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대표적인 내부 매체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사진과 함께 크게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 ICBM과 정찰위성 시험과 관련해 북한의 기술 수준을 낮게 평가한 한국 군당국과 전문가들을 향해 20일 막말 비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무기 개발 시험과 김 부부장의 담화는 올 한 해 동안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던 행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년 연말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양상입니다. 통상 12월은 북한이 경제와 국방 등 각 분야에서 사업 총화, 즉 한 해 결산을 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기간입니다. 이 시기 북한군은 정례적인 동계훈련을 하지만 대외 도발성 행동은 자제하곤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은 미한연합훈련 시기와 맞물린 3월에서 4월, 그리고 8월에서 10월 중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행보는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계획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 2년차의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연말에도 관련 시험을 연이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 5개년 계획을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과 고체연료 ICBM, 다탄두 개별 유도기술, 핵추진 잠수함, 정찰위성을 5대 핵심 전략무기로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작년 1월 8차 대항대회 때 말했던 5대 핵심 무기체계에 대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빼고는 상당 부분 2000년도에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은 정찰위성의 경우 내년 4월까지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공언했고 엔진 시험도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 출현과 관련한 활동임을 부각시키면서 국방력 강화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12월 도발이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 결속 차원의 행보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이 경제난 심화로 올겨울 민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라며 김여정 부부장의 막말 담화도 자기 방어 차원에서 나온 과민 반응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특히 금년 겨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한 외부적인 조롱이 북한 내부에 들어갔을 때 북한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시에 북한이 기술적인 능력, 물질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거가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신호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신문은 연말을 맞아 연일 올 한 해 자신들의 군사적 성과를 선전하며 이를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으로 찬양하는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18일 김정은 위원장 참관하에 이루어진 ICBM 화성 17형 발사에 대해 역사적 사변이자 민족사적 대경사라며 미국과의 정면 대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올 연말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을 마감하는 특별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총화 시기에 핵심 무기체계 실험 등에 나서는 것은 이달 하순으로 예고된 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경제난 속에서 그나마 국방 분야를 김 위원장의 치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시점이 12월 말까지로 해서 10년을 마감을 하고 새로운 단계의 이제 목표를 또 다시 한번 다잡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방향에서 1년의 과시적인 성과도 필요한 부분이고 팬의 분위기를 고양을 시켜야 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전하고 다른 동향이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연말 행보에는 초조함도 배어있다는 관측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엔 북한 최고 지도부의 이런 심리가 일부 드러났다고 풀이했습니다. 조선임 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미, 대남 압박 차원에서 주요 무기체계 시험을 진행하고 관련 정보를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했지만 미국이나 한국이 오히려 이를 평가절하하는 냉정한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 초조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담화는 이제 불안과 초조, 분노, 세 가지가 모두 담겨 있다고 보여지고요. 본인들은 총력을 다해서 핵심 기술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전략적인 목표, 대미 대남 압박을 지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미는 미동도 안 하고 있고 기술 수준을 평가절하하고 있거든요.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미한 등 외부 사회에 북한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한 의문 제기와 정찰 위성 촬영 사진의 해상도가 조악하다는 지적에 대해 말 같지도 않다는 등 감정을 거칠게 드러낸 표현을 쓰며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막말과 욕설은 북한의 국격만 실추시킨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거친 언사는 내부 체제의 불안정을 노출할 뿐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은 북한의 국격이 너무 빨리 실추되고 있다며 시스템이 상당히 불완전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막말이 북한의 국격과 이미지만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20일 담화를 통해 북한의 정찰 위성 개발을 혹평한 한국에 대해 개 짖는 소리, 개나발, 제잘거리는 놈들 한 대 죄박아 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다라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막말 담화인데 지난달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천치 바보, 인간 자체가 싫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차장을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20일 VOA에 김여정의 막말은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it clearly is not going to contribute to inter-Korean relations, at least not to any improvement in inter-Korean relations.
버시바우 전 대사는 이어 외교 용어에 공식적인 규칙은 없지만 개인적인 모욕과 공격보단 교양 있는 화법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의 언사가 고조되었다면 이는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김 씨 정권의 뒷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외교적 제안에 응하지 않은 채 막말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여정의 막말과 욕설이 역설적으로는 내부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을 잘 보여주는 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it's an excellent sign that she's scared about the instability in the North. I mean,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정찰 위성 사진이 조악하다고 말할 때 김여정은 그것이 북한 내부로 유출돼 엘리트들도 북한 무기에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는 체제 유지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여정을 화나게 했을 것이라며 많은 엘리트는 외부와 경쟁할 수 없는 정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여정의 막말이 북한 안팎을 모두 의식한 계산된 행동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유고시 권력 승계 가능성이 높은 김여정이 강경해 보이지 않으면 군부와 당이 그를 후계자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Unless she looks really, really tough, it's going to be very hard for the military and the party to buy her as a.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아들이 권력을 승계할 나이가 될 때까지 정권을 절대적으로 수호하는 매우 냉혹한 지도자 역할을 김여정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텁스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인 교수는 김여정과 김정은 남매의 막말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건 자명하지만 김 씨 남매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를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워낙 비정상적인 국가 뭐 체제 집단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 2인자라는 사람이 이런 정말 추악한 성명문을 내놔도 북한 계산으로서는 이룰 것보다 득이 더 많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네, 이런 성명문을 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국격, 북한의 국격을 더 떨어뜨리는 건 확실하지만 이 독재자 남매들이 계산하는 것은 또 다른 계산이 있다. 결국 더 압박을 하고 워싱턴을 압박하고 한국을 압박하고 그러고 다음에 어차피 계획 중인 뭐 ICBM이나 핵저 실험을 하고 나서도 결국 이제 덤탱이 씌우려고 빌미 삼아 이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한 거다.
이 교수는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아니라 김여정이 막말을 하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기도 힘들며 김 씨 남매가 막말을 통해 고도의 심리전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이 그랬으면 더 이제 욱하고 동요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동생이 여동생이 그러니까 그냥 기분은 안 좋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도 덜 미워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동정하는 또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한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더 신경 쓰게 됩니다. ICBM 뭐 실험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남매가 북한 입장에서는 아주 그 고도의 그런 그 잔머리를 굴리면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교수는 그러나 가부장적인 북한 문화에서 젊은 여성이 계속 상스러운 말을 하고 주민들의 기본 자유를 억압하며 반복적으로 국격 실추 발언을 하는 건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인 태영호 한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20일 BOA에 김여정의 이런 막말은 지난 시기에도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북한의 국격이 너무 빨리 실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북한의 국격이 너무 빨리 실추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난 시기에 보면 약간 북한의 밑에 종창적인 행정 시스템에서 그래도 국격을 생각하면서 견제하는, 좀 제어하는, 순화시키는 이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뭐 거의나 없이 그래서 그대로 나가는 거 보니까 북한 시스템은 상당히 불안정해지는 것 같아요.
태 의원은 주둥이란 표현은 북한에서도 사람이 아닌 동물에 쓰는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과거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막말을 할 때도 최고 존엄인 김정은이나 김여정의 이름으로 나간 적은 없다면서 지난 시기와 다른 북한의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 의원은 같은 날 발표된 외무성의 담화와 달리 김여정의 담화는 너무 개인적이고 거칠다면서 북한 내부와 외부에 모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그 정찰위성이라고 하면서 쏜 발사체에 대해서 김정은 자체도 내부적으로 크게 떠들어온 것 같아요. 아이고 이번에 대단한 거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 나온 평가를 보니까 너무 어이없는 거니까 김정은이가 보룩, 김정은 남해가 보룩한 것은 한국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야 밑에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태 의원은 한국 시각으로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정은 남매에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면 주변 간부들을 향한 공격적 언행이 자주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김 회장이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겠다고 한 대목은 한국이 아닌 북한 국방과학자들에게 내린 지상의 명령으로 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한 데 대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지도부가 초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본의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공조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밤 메넨데즈 위원장과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는 최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겠다는 결의에 중대한 진화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이런 의지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안보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한 미일 동맹의 능력에 대한 일본의 점증하는 기여를 바탕으로 하고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더욱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일본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이 향후 5년 이내에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의 2%로 증액하고 오늘날의 악화하는 안보 환경에 필요한 단계이자 영내 방어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스탠드오프, 즉 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중대한 결정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이런 조치를 이행하는 가운데 미국은 상호 운용성을 더욱 강화하고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런 협력을 미한일 3국 공조로 확대해야 한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우리는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일본이 미일 동맹 내에서 그리고 쿼드의 파트너로서 또 미한일 3국 협력의 일부로서 더욱 큰 역할을 하기를 고대한다는 겁니다. 이어 인도태평양에서 일본의 리더십은 세계를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하원 외교위원회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과 마이클 맥카울 공화당 간사, 아테소 위원회의 아미베라 위원장과 스티브 샤봇 공화당 간사도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해 초당적인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의원들은 일본의 새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문서 발표를 환영한다며 이는 일본이 방위 역량을 근본적으로 확대, 강화, 향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각의에서 적기지 등을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새 안보 전략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일본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일본의 이번 결정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반영하며 미국의 비전과도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람 이메뉴얼 일본 주재 미국 대사는 20일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 등 국방력 강화를 천명한 국가 안보 전략 개정과 관련해 미국의 비전과 매우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이날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최근 일본 정부의 3대 안보 문서 개정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공과 같은 사건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새로운 방위 정책만큼 의회와 백악관, 정부로부터 강력하고 일치된 지지를 받은 경우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또 1년 전에는 중국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고 북한의 도발 행위 빈도도 지금만큼은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새 안보 전략 수립이 달라진 안보 환경을 반영한 조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안보, 반격 능력, 일본 해양경비대가 센카쿠 열도를 방어하고 중국 해군의 끊임없는 괴롭힘을 막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비롯해 일본 자위권의 모든 측면과 관련해 미국은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각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 등이 포함된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서에서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을 고려할 때 기존 미사일 방어망만으로는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억지력 차원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하고 방위비를 향후 5년 뒤인 2027년도에는 국내 총생산 GDP의 2%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16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서도 미국 의원들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도력과 일본의 새로운 3대 안보 문서 발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지지를 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의 새 안보 전략과 관련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며 미일 동맹 또한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상원에서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연내 법제화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상원을 통과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117대 회기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의회의 마지막 관문인 하원 표결에 붙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원의 공식 표결 일정은 지난 15일부로 종료됐고 추가 표결을 위한 하원 본회의 일정이 잡히더라도 임시 예산안 등 시급한 국내 현안을 처리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회는 통상적으로 연말 의정 활동 기간을 연장한다 해도 성탄절 전에는 거의 모든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이달 말 종료되는 이번 회기 내에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연내 제정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합니다. 올해는 117대 회기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연내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됩니다. 의회 내 한 관계자도 20일 VOA에 안타깝게도 117대 의회가 끝나기 전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법안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하원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공화당의 영킴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웨라 의원은 법안이 연내 하원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2일 VOA에 법안이 최근 상원을 통과한 데 대해 하원 지도부가 이 법안을 즉각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법제화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관련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다음 회기에 법안을 재상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VOA에 루비오 의원은 118대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 법안은 압도적으로 통과돼야 할 초당적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 9월 이미 만료된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탈북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새로 담겼습니다. 특히 5년 넘게 공석인 북한 인권특사가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특사 임명을 위한 진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처음 제정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재승인돼 연장됐습니다. 미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 연장이 지연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의회는 지난 2018년에도 시한을 1년 가까이 넘겨 북한 인권법을 재승인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을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는 19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전기차 배터리 부품 요건 관련 지침을 담은 규칙안을 내년 3월에 공지한 뒤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법규에 따라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건은 재무부가 이 규칙안을 공지한 이후에만 효력을 발휘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당초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약간 늦춰진 것입니다.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조항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기차 제조사들은 차량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3,750,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에서 채굴 가공해야 나머지 $3,7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재무부는 한국 제조사들이 우려하는 북미 최종 조립 조건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재무부가 세부 규칙안을 공지하는 내년 3월까지는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비율을 세액 공제 지급 조건으로 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재무부는 전기차가 IRA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핵심 광물과 배터리 구성 요건 추진 방향에 대한 정보를 올해 말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 규정이 적용됐을 때 어떤 차량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제조사들이 준비하는 데 이 정보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지난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전기차의 세액 공제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배터리 부품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무엇보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전기차 제조사들은 미국 내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제조사들과 한국 외교 통상 관료들은 지속해서 미국 정부에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며 IRA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한국 전기차에 대한 예외 조항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비웨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황해도는 오후부터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6도까지 내려가고 최고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1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1 내지 3.5m로 이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9도. 남포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고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8도. 신우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9도. 강계 흐리고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20도, 최고 영하 12도. 해주 흐리고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하 7도. 개성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6도. 함흥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영하 11도, 최고는 영하 2도. 장진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22도, 최고 영하 15도. 해산 흐리고 최저 영하 23도, 최고 영하 14도. 원산 맑고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3도. 청진 흐리고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하 3도. 선봉도 흐리고 최저 영하 11도, 최고는 영하 7도가 되겠습니다. 삼지연은 구름 많고 최저 영하 26도, 최고 영하 17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전 해상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2.5m, 동해 먼바다 오전에 2 내지 4.5m, 오후에는 2 내지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흐리고 앞바다에 오전 한때 눈이 내리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1 내지 2.5 내지 오후에는 1 내지 3.5.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1.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약 6억 1천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영국의 보증으로 지원되는 세계은행그룹 산하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대출 5억 달러와 의료 분야 복구와 접근을 개선하고 전쟁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이 포함된다고 세계은행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아동과 가족 관련 혜택과 공무원 급여, 공공요금 지출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또 스페인 정부의 보증 등으로 조달된 1억 1천만 달러는 의료 개선과 강화 방안, 정신건강과 재활서비스 수요 해결, 그리고 수용능력이 한계에 직면한 병원의 서비스 복구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보건 부문과 중요 에너지 기관시설, 운송망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속적으로 파괴적인 경제적, 인도주의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세계은행이 앞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180억 달러에 이은 것으로 이 가운데 150억 달러가 지출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10월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비용이 약 3,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22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주변 보안구역 설정을 논의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미 CNN 방송과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키 통신이 21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자포리자 원전은 주변 지역에서 계속된 폭격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편 크렘린궁은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그로시 사무총장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고위 외교관은 푸틴 대통령과 그로시 사무총장이 22일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폭격으로 원자로 2기가 손상되자 폭격의 배후가 누구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이란에 러시아에 대한 군사지원과 시위대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어제 요르단에서 열린 지역회의에서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날 회담이 이란과 EU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특히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해 이란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아미르 압둘라히안 장관은 서방 강대국들이 핵합의 복원을 위해 건설적인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합의 당사국들이 필요한 정치적 결정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미르 압둘라히안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란의 입장과 관련된 오해를 완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직접 접촉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발표했다고 이란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드론은 전쟁 전에 보낸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민간 기반 시설 공격에 사용된 드론과의 관련성을 부인해왔습니다. 미국은 최근 방역 기준을 완화한 중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중국 내 상황이 미국 기업들과 공급망에 끼칠 잠재적 영향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과 세계보건기구 자문위원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비상단계 종료를 선언한 것은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로이터통신에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면서 중국에 다가올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코로나 확산 움직임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WHO 소속 바이러스 학자인 마리온 쿤만스 씨는 우리가 전염병에 매우 다른 단계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에서 다가올 코로나 확산 움직임이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쿤만스 씨를 비롯한 WHO 소속 자문위원들은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여부에 관해 내년 1월 말쯤 WHO 사무총장에게 권고안을 낼 예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집권 탈레반이 여성의 대학 교육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탈레반은 어제 저녁 각 대학에 보낸 아프가니스탄 고등교육 명예의 서신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은 여성과 소수자 권리 보호를 약속했지만 이후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인권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여성의 적극적 참여와 교육 없이 국가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어제 성명에서 여성과 여학생들이 그들의 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가하는 탈레반을 강력하게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5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